뉴이세계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총리가 도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25일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다고 한국 정부가 19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기 각각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델 알 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19일 말했습니다. 아델 알 주바이르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우디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벌이려 하지도 않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알 주바이르 장관은 그러나 이란이 전쟁과 적대를 선택한다면 사우디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와 혼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알 주바이르 장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제3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이 곧 도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8일 저녁 이스탄불에서 TV로 생중계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S-400 거래가 계약에 따라 마무리됐다면서 7월 인수가 시작될 것이며 어쩌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S-400에 이어서 러시아가 개발 중인 S-500의 공동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도입하면 미국의 첨단 F-35 전투기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터키의 S-400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35 전투기도 인도받을 것이라면서 S-400과 F-35 동시 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F-35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부품 일부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F-35 10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터키에 대한 F-35 전투기 인도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인도 총선이 19일 7차 투표를 끝으로 6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7차 투표는 8개 주에서 59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라나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5년 임기의 재선을 노리고 있는 모디 총리는 전날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힌두교 사원에서 보냈습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차 투표 때까지 투표율이 66%로 2014년 총선 당시의 58%보다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 언론의 사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43석을 놓고 벌이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집권 BJP당은 지난 2014년 282석을 얻어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이번 총선 후 일부 지역 정당과의 연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최종 집계는 5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하순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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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 최 기자가 좀 대답을 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 교착 상황이 이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미북 관계가 그냥 교착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그 북한이 그 5월에 그 두 차례나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당히 그 악화되는 그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 관계도 지금 그 중단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지난달 15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지금 한 달 이상 아무런 보이는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도 다 올 수도 없던 상태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그러니까 다음 달 28일 그 일본 오사카에서 그 주요 20개국 영어로 G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20개국 회의를 전후에 그러니까 앞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후에 그 서울을 가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가면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되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이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지금 교착 상황에 있는 미국 북한 관계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서울을 간다고 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것은 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보다는 좀 더 좀 변화된 유연화된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놔야 이제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그 생각도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것이 그냥 국제적인 그 올림픽 그 행사였는데요. 당시에 북한도 그 김여정 그 특사를 보내고 또 미국에서도 펜스 부통령도 갔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마련돼서 그 뒤로 이제 정상회담 이런 것이 열렸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번에는 미북 간의 교착 관계를 그 돌파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체된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어떤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김영권 기자 좀 예.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예.
아무래도 북한 정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입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한 소식을 전했지만 북한은 아직 뭐 구체적인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실무 회담 요구를 이제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 등 나라 안팎의 가진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도 이 협상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뭐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막말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 정부가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뭐 도발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가서 보다 강경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과거처럼 다시 또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의 그 미묘한 입장 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욱 탄탄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 그럼에도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트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 좀 약간 엿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 이렇게만 강조를 했는데 청와대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면 또 공조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얼마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한 페이지에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혹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까 이것도 지금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그 4월 15일 그 청와대 회의에서 장소, 시기, 형식 이런 거에 그 구애받지 않고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개적인 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무런 반응을 지금 한 달 동안 가타부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지금부터 약 한 달 뒤에 이제 오게 되는 거니까요. 한 달간의 이제 여유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안에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정상회담 만일 열리면 이제 이게 4차 정상회담이 되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작년에 이곳과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그 5월이죠. 미국과 당시 북한이 그 제 1차 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그때 그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거의 막말을 막 퍼부은 이런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는 정상회담 안 하겠다 이제 그러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보고 급히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에서 하루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연락을 하고 해서 이제 결국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만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28일 온다고로 치면은 뭐 한 5월 10일 정도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서 자신의 어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일종의 그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좀 이것이 내 입장이다 이런 걸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상반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김 기자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관측이 대부분 서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곳 워싱턴에서는 그런 전망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실상 무역전쟁을 하는 시진핑 입장에서 평양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반면 한국에서는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 아닙니까?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4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찾을 순서다. 또 서로 약속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또 이번에 이제 앞서 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을 활용한 또 대안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 정리가 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문제에 중국의 영향력도 관심이 적어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방북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갈지 뭐 또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정말 있기나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오사카에서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이제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시 서울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와서는 틀림없이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할 테니까
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기존의 입장, 일괄 타결, 빅딜, 완전한 비핵화 이거보다는 좀 진전된 그 메시지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예.
하나 이제 그 관심 가는 대목은 요즘 그 미국의 그 외교사령탑이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요즘 우리가 한번 북한하고 이제 뭘 합의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그 핵 파일을 핵 관련 자료를 북한 핵 관련 자료를 열어볼 수 없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좀 새로운 방안 비핵화 방안 이런 것을 좀 만들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그 워싱턴의 그 월로그 한반도 전문가죠. 그 레리 닉시 박사를 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네.
레리 닉시 박사 얘기가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전부 다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한 완전한 비핵화 일괄 타결, 빅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한국 정부하고 좀 가까운 어떤 그 단계적 접근 이것도 좀 수용할 그런 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얘기했던 거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모든 그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건데요. 이것보다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게 되면은 몇 가지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제재를 해제할 이런 용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레리 닉시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서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
2017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상당 부분을 김정은 정권의 인권 문제 또
예.
김정은 정권의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후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개적으로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물론 뭐 국회 연설보다 이번에 실무적인 차원이고 하루를 있을지 몇 시간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네.
과연 어떤 상징적인 발언을 할지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 기자가 계속해서 이 아까도 북한 그 태도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정세를 풀려면 북한도 지금보다 좀 어떤 달라진 입장,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양측이 다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촉박한 쪽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지적이 이제 많습니다.
예.
쌓아둔 핵무기나 미사일이 밥이나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돈줄을 지금 계속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식량난 등 경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식량 낭비는 경제가 힘들다는 그런 선전선동을 이제 나라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먹히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장마당이 뭐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정보가 가장 활발히 오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북한 주민들도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따라서 물과 공기로 버틸 수 있는 주민이 이제는 이제 북한에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정부에 더 독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한 두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방안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자신의 그 메시지를 이제 진전하는 방안이 있고요.
예.
정상회담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 남한과 북한이 특사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교착 상황에서 정의용 그 외교안보 실장이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특사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선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한미 미한 정상회담을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입장을 전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종의 입장을 이제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보고 그 뒤에 이제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일 이제 그 뭐 이것은 뭐 경우의 수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존의 강경한 입장이라든가 그 조금 더 물러설지 않겠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북한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계속 지금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쐈으니까요. 계속 이제 그 요번에는 좀 중거리 저 장거리 이런 그 미사일을 좀 쏴서 미국을 그 좀 압박하게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럴 가능성까지 점쳐지지만 그래도 미국과 북한 모두 이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깬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판을 깨면 뭐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그런 이제 네. 딜레마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가능성은 적죠. 지금까지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야 뭐 한국에만 위협이지 이제 미국에는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했었고요. 또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 외에는 마땅한 외교적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이제 워싱턴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판을 깨서 재선을 위한 계획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무래도 꺼려할 것이란 그런 이제 분석이 많죠.
예.
그러니까 판을 깨지는 않으려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과연 양측이 얼마나 이제 접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 먼저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동행을 하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 이제 가고 그 참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르는 이런 그 성격인데요. G20이 상당히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을 그 측근에서 지금 보좌하는 그 볼튼 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요즘 워싱턴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그 주요 신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이 볼튼 보좌관의 역할을 좀 비판하는 그런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김영곤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둘러싼 긴장이 요즘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 모두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볼튼 보좌관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유화적인 것보다는 이 세 나라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구사해야 된다.
예.
이런 자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문이 자칫 이제 무력 사태라든가 충돌
예.
이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예.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계속 들으면 미국의 외교적 입지는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돌 위험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런 지적은 대부분 저 민주당 정부 출신 전직 관리들 혹은 민주당을 이제 대선이나 선거 때 지지했던 언론들 또는 온건파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속성을 꿰뚫는 얼마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또 볼튼 보좌관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이 전통적인 외교로 상대하기 힘든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래서 20몇 년 동안의 그 비핵화 외교가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와의 전통적인 외교 셈법으로 북한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데 전통적인 그런 외교를 해왔던 전직 관리들이 그런 북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보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지난 14일 그 러시아 그 소치를 방문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말에 따르면은 그 미국과 러시아는 그 공통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 그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자리에서 아마 그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비핵화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또 다자간 접근이 중요하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그 예상치 않게 상황이 자꾸 바뀌고 그럴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청와대 표현을 빌리자면 짙은 안개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참 힘듭니다. 결국은 북한 정권 하기 나름이라는 지적이 이제 워싱턴에서는 많거든요.
예.
북한 정부가 도발하지 않고 실무 협상에 나서면 미국의 빅딜 또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서 다시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과거처럼 북한이 강압 외교를 고수하면서 위험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다시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게 지금까지 그냥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선박을 압류하고 몰수하는 것 이번이 처음 아닐까요?
처음입니다. 그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은 여러 번 있는데요.
예.
북한 선박을 그 압류하고 이제 몰수 조치에 나선 건 이제 처음인데요. 경위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북한 선박의 이름이 그 YG 어네스트입니다.
예.
상당히 큰 배라고 그러는데요. 17,000톤급이고요. 북한에서는 그 두 번째로 큰 그 화물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지난 4월에 이 배가 그 북한 남포에서 그 북한산 그 석탄 2만 6천 톤, 돈으로 하면 약 300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석탄을 싣고 그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예.
인도네시아 당국에 그 억류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이 그 석탄 그 판매하는 걸 이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이제 압류가 된 것 같고요. 이어서 그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배를 그 미국에 넘겼고요. 미국이 검찰이 이 배를 이제 압류 그 몰수 조치에 나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어떤 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뭐
네.
과연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혹시 뭐 이런 압류에서 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배이름이앞서말씀드렸듯이 와이즈 어니스트 아닙니까
예
근데이것을이제 한국말로풀어보면지혜롭고정직한이런뜻인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말하면정직하지않았다는겁니다
네
그러니까연방검찰은그몰수의근거로그와이즈어니스트호와관련한회사개인등이그미국의국제긴급경제권한법또 UN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를모두위반했다고지적하면서이제사례를제시했는데요
예
그이배의선주인평양소재조선송이무역회사의대표권철남이그석탄운송과관련된비용을지불하면서그미국금융기관에연계된계좌를이용해서$750,000를송금한그혐의도그아울러검찰이지적을했습니다이금융기관의소재지가미국뉴욕인데요권철남과관련인물들이이거래가미국과국제제재에위반된다는사실을인지했으면서도이렇게했다이런이제그근거를제시했습니다
예앞서트럼프대통령은추가대북제재는안한다이렇게말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언제부터안한다는얘기냐그거가지고이제논란도있고했는데그러면이번압류조치는그때말하고는좀다른것아닙니까
아마북한이보면은뭐그렇게느낄수있겠습니다만은그미국입장에서는꼭그렇게생각하는것같지는않습니다
예
그러냐면은아이것은그지난4월이제발생한거고요트럼프대통령의그같은언급추가제재는없다이런얘기는이제4월20일께지금나온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이것의그자세한경위를보면요북한의요번에그배를압류한각가지그법률근거는벌써몇년전에다나온겁니다
예
그렇기때문에그리고이것이그재무부나이런차원이아니라미국의사법당국FBI, 검찰이런쪽에서관련근거에따라서이제한것이고상당히영장발부된것도이제작년인가지금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앞뒤경위를보면은지금말씀하신대로트럼프대통령말하고는어긋나는게아니냐이렇게생각이될수있습니다만은자세하게그법률적과정을보면은트럼프대통령이이별을한마디로뭐압류해라이렇게얘기한건아니고요
예
미국의그 FBI 검찰이런쪽에서자체적으로그동안쭉법적절차를밟아오다가이번뉴스가이번에난거다이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예그러면앞으로도이런압류가있을까요
네지금말씀드린걸조금보충하고설명드리자면은그러니까추가제재가아니라기존의제재를촘촘히한다는그런모습을볼수있는거죠
네네
그러니까법적인근거를제시해서거기에대해서집행을더강화하는그런상황인데요전문가들은이번압류를매우흥미롭게해석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미정부가치외법적권이게법권적조치를더활용하겠다는신호로이제풀이를하고있는데요
네.
제재위반자들에대해서법적인제도적장치를전적으로활용해서압박하겠다이제이런의도로풀이하는거죠
예
그대표적인이제전문가가에런아놀드하버드대학의이제벨퍼센터연구원인데요저희 VOA 와인터뷰에서이런그방법이자주활용이되면현장의특수요원또수사하는경찰관들또재판장의검사들이이런상황에익숙해지고또선례가있기때문에
예
비슷한조치를취하기가더욱쉬워진다고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이제이런이제선례가생겼기때문에앞으로이런민사몰수소송수송이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는이제그런전망입니다
예이북한도이번선박압류조치의입장을밝혔죠
밝혔습니다북한외무성이지난14일그대변인담화를냈는데요여기에대해서그상당히미국정부에대해서그불법무도한강타령이다이렇게얘기를하면서또6.12그조미공동선언정신에어긋난다이런얘기를하면서즉각적으로송환해라이런입장을밝혔습니다
예이어네스트호와이즈어네스트호사건이미북관계에좀악재가되지않을까요
뭐갈등요소가분명될수있다는지적은있습니다
네
하지만북한으로서는뭐마땅히대응할수단이이제빈약한게문제죠
네
제재는유엔안보리결의를통해만들어진것이고미국도그법에따라집행하는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미국이협상에좀더유리한지렛대를하나도얻게된게아니냐뭐이런분석도있습니다
예
그닉에버스타트미기업연구소선임연구원은그미국의압박이지속되면북한정권의돈줄과경제사정이더악화될것이기때문에북한정부가기한없이협상을거부하기는또어려울것이다뭐이런분석도아울러내놓고있습니다
네트럼프행정부의북한선박압류에대한얘기나눠봤습니다
지금여러분께서는뉴스포커스를듣고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 살펴보죠.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그 식량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그 유엔 기구가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와서 그 통일부가 대북 인도 그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시 한번 그 17일 날 똑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유엔에 따라서 그 대북 지금 자원에서 유엔의 그 한 800만 불 공여,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북한의 그 아동 임산부를 위해서 800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내용 간단히 네. 정리를 해 주실까요?
뭐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닙니다. 네.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주민보다 군사비로 지출하고 또 식량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건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한 그 고난의 행군 때도 김씨 정권은 주민보다는 무기 개발, 핵 프로그램 등 군사적 목적의 지출을 항상 우선시했다고 지적을 했었죠.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 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면서 그 북한 정부는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또 유엔 식량기구들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그 군사비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곳에 재원을 더 투입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한 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국제시가로 한 1,200만 달러 달하는데 물론 북한은 자체 생산으로 노동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주민들의 식량과 보건, 복지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북 제재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제재 때문에 사실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의 이 대북 식량 지원이 과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시행을 하는 건지 최 기자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제재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 또 미국의 그 대북 제재 문제에서도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그 식량 지원은 그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이제 식량 쌀이나 뭐 이런 거를 주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그 군량미로 과거 그 전용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이걸 나눠주면서 그 투명성 제대로 주민에게 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의구심 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그 한국의 그 뉴스 전문 방송이죠. 그 YTN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그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민의 그 50.4%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찬성한다는 것은 46%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아직 그 계속 저렇게 핵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줘선 안 된다 이런 반대가 조금 많은 겁니다.
네. 자, 북한은 또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지난 2월에 이미 뭐 알려졌다시피 유엔의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네.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예, 예.
또 유엔 실사단한테 좀 와서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유엔 실사단이 직접 갔죠. 그래서 예. 4월까지 조사를 해서 예,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10년 사이 최악의 식량난이고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북한의 장마당의 쌀값이나 다른 곡식값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퀸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말 식량 문제가 심각한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분배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죠. 중국에서 탈북민 7명이 체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저 그 뒤로 지금 들리는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슨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여러 인권단체들이 탈북민들을 절대 북송하면 안 된다. 북송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송환하지 말고 제3국 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저희 VOA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환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여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예. 중국 정부가 조용히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반면에 또 그냥 북한으로 무자비하게 북송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엔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그 탈북자 가족이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습니다.
당국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그 억류된 그 탈북민이 이제 7명인데요.
예.
그 가운데 9살 소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모가 다 한국에 있죠.
예.
또 18살 그 청소년 남자도 있는데요.
예.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예.
엄마는 과거에 도강을 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숨진 그런 안타까운 예. 사정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은 중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외교부에서는 조용히 자제해달라 이렇게
예.
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상당히 그 애타는 상황이죠.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중국 정부의 선처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북송이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소식도 들리는가 하면 뭐 이런저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아직도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중국 선양의 안산이라는 곳에 그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조금 이 문제를 좀 아직 강하게 북송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은 겉으로는 전혀 이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이들은 경제를
그렇죠.
위해서 나온 불법 이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북송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침묵이 마치 뭐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풀이하거나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참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네요.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매실은 씌어서 그냥은 못 먹는데요. 설탕에 재워두면 매실청, 매실 장아찌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시고 쓴 재료라도 잠시 재워두면 나중에 깨울 때는 다 먹을만해집니다. 마치 추억처럼요. 우리가 겪는 일도 가끔 씁쓸한 맛, 신맛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워둬야 돼요. 추억도 묵을수록 다정해지거든요. 혹시 마음에 부대끼는 일 있으셨나요? 그 일도 잠시 재워둔다면 살가워져 있을 거예요. 오늘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들 들어보고 또 그 시절 이야기 나눠보는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고향의 푸르고 푸른 잔디라는 제목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조앤 바에즈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이 곡은 1965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서 리메이크 됐던 그런 유명한 노래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1972년 나훈아, 조영남 이런 가수들이 노래를 번안해서 불렀거든요. 고향의 푸른 잔디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곡이에요. 오늘은 조앤 바에즈가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1940년에서 50년대 포크 음악 흐름을 이어받아서 1960년대 포크송 대표 여가수로 인정받게 된 조앤 바에즈. 이 미국 사람들은 당시 그녀의 청아하고 낭랑한 소프라노에 매료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녀의 나이 20살. 그 데뷔 앨범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앨범이라 그러면 처음 음악을 냈던 그런 앨범을 뜻하거든요. 이 데뷔 앨범에 실렸던 곡 중에서 야생꽃이라는 뜻의 노래 Wildwood Flower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with my mangles of raven black hair, with the roses so red and the lilies so fair, the myrtle so bright with its emerald hue, and the pale and the leader and eyes look so blue. I will dance, I will sing, and my life shall be gay. I will charm every heart, in its crown I will sway. I woke from my dream and all idols was clay, and all portions of loving had all flown away. He taught me to love him and promise to love and cherish me over all others above. My poor heart is wandering, no misery can tell. He left me no warning, no words of farewell. He taught me to love him and call me his flower that was blooming to cheer him through life's weary hour. How I long to see him and regret the dark hour. He's gone and neglected his frail wildwood flower.
'야생꽃'이라는 뜻의 'Wildwood Flower'였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포크송의 여왕으로 불리는 조앤 바에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초기 포크 음악들이 대부분 그랬듯이요. 조앤 바에즈의 첫 음악들은 이 작자 미상의 전래 민요에서 나온 곡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Wildwood Flower' 이 노래와 함께 발표했던 곡을 한 곡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앤의 나이 20살에 가진 풋풋했던 소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이 특유의 떨림과 청아한 목소리, 또 고음에서의 매력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곡이에요. 해 돋는 집이라고 부르는 그 곳, House of the Rising Sun 이라는 제목인데요. 슬픔을 머금은 아픔이 고스란히 선율에 전해지는 그런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Go tell my baby sister.
...어떠셨어요? 그 아픔이 좀 많이 묻어나죠? 이 두 곡은 조앤이 본격적인 사회 저항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하지만 역시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는 이때부터 목소리에 묻어났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포크송과 느낌이 비슷한 음악 중에 컨트리 음악이라고 있어요. 컨트리 음악이 이 농촌 노동자들에게 주로 환영을 받았다면 이 포크 음악은 도시 지식층들이 즐겨 들었었어요. 컨트리와 포크송은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요. 개인사를 노래하느냐 아니면 사회 문제를 노래하느냐를 두고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다른 장르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포크송은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한거하는 외침 같은 그런 노래로 많이 불려졌고요. 그에 앞장섰던 가수가 바로 조앤 바에즈였어요.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 이 위선자들 앞에서 울지 말자고 또 눈물을 닦아내고 힘을 내자는 그녀의 목소리가 배어있는 곡 한 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앤 바에즈가 태어났던 1940년대 그녀의 가족 이야기 또 음악 성공 스토리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가 방송됩니다.